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그 놀랍고 귀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고 우리의 심령을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하고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빛을 만드신 하나님과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예, 두 개의 공과를 포함한 천지창조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보십시오. 예, 창세기 1장 1절. 과 2절입니다. 예, 1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네,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시작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는 처음에는 혼돈과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이 혼돈과 흑암의 상태였던 이 지구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운행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 모습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지구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운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운행하셨을까? 그것은 잠시 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게 될 지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게 될 곳이었기 때문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이 지구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지구는 혼돈과 흑암, 공허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운행하셔서 이곳에 생명체가 살도록 정돈을 하시죠. 그리고 채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 있죠? 창조. 1일차부터 6일차일 텐데, 1에서 3일차, 그리고 4일차에서 6일차.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주로 분리와 모음을 통해서 질서를 잡으시고 형태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4일차에서 6일차에는 하나님께서 채움을 통해서 창조를 완성하시는 걸 알게 됩니다. 전도집회 같죠? 전도집회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내용들을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분명히 이 이전에는요, 공허하고 혼돈했다고 그 창세기 2절은, 1장 2절은 말합니다. 그 공허하고 혼돈하던 이 지구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리하시고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가 부여된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혼돈하고 공허하던 지구가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시간. 첫째 날에서 여섯째 날로 바로 못 넘어갑니다. 반드시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했습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이 믿음으로 단번에 받는 것이 진리지만,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라는 과정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든 복잡한 인생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지나야 성장하는 것이 법칙입니다. 신앙은 변신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길기도 하면서 또 점진적인 과정으로 시간을 통해서 성장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던 지구가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 필요했던 두 번째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지구가 변했습니다. 구원의 과정이 그렇죠.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광야 같던 마음판이 옥토같이 이렇게 기경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내려올 때마다 바뀌어가요. 결국엔 말씀을 꾸준히 먹을 때만 신앙이 온전히 성장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무는 물과 빛이 생명의 원천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이 신앙의 원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던 지구가 아름답게 변화되기 위해 필요했던 세 번째 것은 저녁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저녁. 저녁이 먼저 있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여기서 저녁은 고난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저녁, 이 밤은 고난을 의미하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 없이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구원이라는 아름다움을 입게 된 거죠.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튼튼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찬서리도 필요하고 매서운 바람도 필요하고 또 겨울이 지나야 나이테가 하나 더 생깁니다. 강풍과 태풍을 한번 지나가야만 밑둥이가 튼튼해지죠. 견고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저녁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저녁이 필요하고 우리가 만약에 고난의 현장을 회피하거나 어려운 일들을 경험해가는 것을 싫어한다면 아마 그 사람의 신앙에는 굉장히 성장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앉아서 머리 싸매고 공부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냐 그런 게 아니라 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고난의 현장, 복음을 전하는 현장, 주님의 일을 하는 현장, 그곳이 그곳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밑둥이가 튼튼해지고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가 하나씩 더 늘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아름다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왜 저녁이 먼저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녁과 아침은 일종의 계시입니다.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펼쳐져 있다는 건데 인생과 관련이 있고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적으로 시간 계산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1장에서는 아침이 되며 저녁이 되니가 아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간을 계산합니다. 오후 6시 해가 질 무렵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 저녁은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힘들고 서러운 그런 별과 같은 때를 말합니다. 반면에 아침은 희망의 때, 기쁨의 때, 축복의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 저녁과 아침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시작은 아침이지만 끝은 저녁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비록 시작은 저녁이지만 나중이 아침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아침을 주죠. 꿀과 기름을 줍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밤을 줍니다. 쑥을 주고 칼을 주고 멸망을 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약속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처음에는 저녁을 먼저 줍니다. 이 고통의 때,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좋은 것인 아침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고난의 면류관을 먼저 쓰셨습니다. 후에 영광의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먼저였고 영광이 나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안에 속한 사람들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는 비록 시작이 저녁처럼 보이지만 결말이 아침, 영원한 아침, 영원한 찬란한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항상 누리게 될 그 천국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뭘 말하냐? 잠깐의 아침이 먼저 있는 것 같은 세상 사람들,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아침이 먼저이고 결국 그들의 끝은 저녁이요 밤이다. 반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은 저녁처럼 보이지만 그게 끝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영원한 아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아가서 2장 말씀 잠깐 묵상할 때에도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으니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 겨울, 비, 추위, 매서움, 어둠, 네,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아침,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개의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1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게 이거구나. 아,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데 첫 번째 알아야 할 용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그 알파벳으로는 못 쓰고 혹은 빠라라고 있습니다. 빠라. 그리고 또 하나의 히브리어는 아사입니다. 요 바라는 창조라는 의미고 아사는 만들다는 의미입니다. 좀 감이 잡히시죠? 1장을 보다 보면 창조하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만드사, 만드시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저 바라, 빠라, 저 창조는 무에서 유입니다. 전혀 없던 것에서 전혀 새로운 것이 이렇게 창조되는 것을 바라, 빠라라고 말하고 저 아사, 저 만들다는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것의 그 상태에서 위치나 형태를 변형시킨 겁니다. 기존 것의 위치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것. 그것이 아사, 만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1절을 보시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조, 전혀 없던 물질, 천지가 예,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면 아, 이때 해와 달과 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21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창조는 무에서 유라 그랬죠. 예. 1장 1절에 이 창조 때는 없었던 혼적인 것들이 처음 창조되는 순간인 겁니다. 1장 1절은 물질이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와서는 이제 혼적인 것이 처음 창조되는 것입니다. 물고기와 새라는 그 창조물에 이제 혼적인 것이 이렇게 그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27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1장 1절과 1장 21절에는 없었던 것이 이제 27절에서 처음 창조되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물질적인 창조는 1장 1절에서, 혼적인 것의 창조는 1장 21절에서, 영적인 것의 창조는 1장 27절에서,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이 창조될 때 물고기나 새들에게는 없었던 전혀 다른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창조, 빠라, 바라 이것을 살펴봤는데, 그 다음은 저 아사, 만들다, 만드사, 만드시니 이런 겁니다. 기존 것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의 위치나 형태를 변화시킨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궁창을 만드사, 무에서 유가 아니라 기존 것의 상태의 어떤 형태 변화입니다. 그래서 궁창, 그 물을 나누면서 물과 물 사이가 궁창이 된 겁니다. 변형이죠? 16절입니다. 1장 1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예, 여기 분명히 두 큰 광명을 창조하사가 아니라 만드사, 그리고 16절 끝에도 별들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별들을 만드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는데, 이 1장 3절에서 나오는 빛이 현재 태양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태양의 원형이라는 것이 창조되었고, 첫째 날 거기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의 위치를 정하셔서 지금 현재 태양과 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의 빛은 어쨌든 모두 물리적인 빛이고 동일한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데 이해는 되시죠? 네. 그리고 25절 보십시오. 25절.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물고기와 새는 창조하셨는데 왜 짐승들과 땅에 기는 것들은 만드셨냐? 물고기와 새, 그건 혼적인 것이 처음 창조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짐승과 이 땅에 기는 것들은 그 혼적인 것을 이제 그 재구성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어차피 같은 혼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 새와 물고기를 이렇게 창조하실 때 이미 혼적인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혼적인 것은 재구성을 하면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짐승과 땅에 기는 것들은 그 만드시니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절을 보시면, 2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두 가지가 다 나왔죠.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셨다. 무에서 유로의 창조와 기존 것에서의 재구성인 그 만드시는 일을 이제 6일 만에 마치셨다라고 하는 그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창조 사역에 있어서 분리라고 하는 특별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분리. 이 부분이죠. 분리.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분리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분리와 분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교훈해 주고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1일에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습니다. 창조 2일에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분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 3일에 바다와 땅을 분리하셨습니다. 이처럼 창조에 있어서 분리의 역사는 사실상 시작이었고 아주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와 불법 분리되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이 두 부류를 분류하십니다. 나아가서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 산 자와 죽은 자, 소망 있는 자와 소망 없는 자, 생명의 자녀와 멸망의 자녀, 거듭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이렇게 분리하십니다. 분리.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와 그렇지 못한 성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과 불순종하는 그리스도인, 충성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일하는 자와 일 안 하는 자,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분리에 있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것을 그 중간을 아주 싫어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리될 것이 분리되었을 때, 구별될 것이 확실히 구별되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분리될 것에서 분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극단적인 표현으로는 진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 분리가 중요하구나. 따로 떼어져 나온 것이 중요하구나. 구원 안 받았다면 안 받은 세계에서 구원 받는 세계로의 일단 분리. 구원 받았다면 거듭난 무리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쪽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분리되는 그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모습이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장 4절을 보시면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창조 1일에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리고 1장 6절에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그리고 9절을 보십시오.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 바다와 육지가 나누어지는 이 셋째 날이 다른 날보다 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 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구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12절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셋째 날에 하나님이 두 번 기뻐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처음에 땅이 물 속에 있었잖아요. 물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야, 드디어 물 밖으로 나왔구나. 물은 세상입니다. 땅은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던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고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야, 너 드디어 구원받았구나. 야, 너 드디어 거기서 나왔구나. 너무 기뻐하신 겁니다.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이쁘다. 너 정말 잘했어. 내가 너무 기쁘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행동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라진 것을 보신 겁니다. 야, 너 달라졌구나. 젖은 땅이 마른 땅이 되었고 빛을 받는 땅이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땅이 과목을 냈다라는 거예요. 과목을. 열매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목에게 열매 맺는 능력을 부여하신 겁니다. 나무에게 열매를 맺는 능력을 주셨다라니까요. 그래서 이 나무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열매 맺는 이 능력을 발휘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힙니까? 가만히 있으면 막 달란트가 막 개발이 되고 은사가 쏟아지고 가만히만 있는데 막 전도가 되고 가만히만 있는데 막 봉사가 막 저절로 막 일취월장합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가만히 됩니다. 가만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열매 맺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노력? 구별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 밖으로 나온 지가 오랜데 여전히 세상 물속을 그리워하거나 물에 담갔다가 안 담갔다가 담갔다가 안 담갔다가 뭐 헤엄쳤다가 금방 나왔다가 기웃거리거나 들락날락하면 열매 못 맺습니다. 썩어요. 맺히려다 썩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에 나무가 물 밖으로 나왔는데 아, 글쎄 그 나무가 물 밖으로 나왔다? 땅이 물과 이렇게 분리가 됐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이 과목을 내게 하시고 그 이 과목이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야. 너 잘했다. 너 참 이쁘다. 야, 너 어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냐? 너 어떻게 그렇게 봉사 그렇게 예쁘게 잘하냐? 너 참 전도 열심히 한다. 참 잘한다. 그걸 보시고 기뻐한 겁니다. 구원 받은 것도 기뻐하시겠지만 한 번도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으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나 한번 열매 맺다가 하나라도 더 열매 맺고 주님 앞에 가봐야 되겠다. 주님, 저 처음 보실 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네 보니까 참 좋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대상이 나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교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제 가운데 살면서 세상과 구별되는 그 세상과 구별되는 삶 속에서 자기 은사를 개발하고 자기의 영역을 찾아가고 자기의 그 맡은 봉사에 충실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럼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하나님, 왜 나라고 하는 나무를 심었습니까? 왜 하필 나라고 하는 나무입니까? 너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 더 만들어 보려고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나 같은 사람을 더 얻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면 나는 물 속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이, 말이 물 속에 있습니까? 안 됩니다.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이 왜 물 속에 있냐라는 겁니다. 물 밖으로 나와서 마음부터가 세상을 떠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몸은 세상을 떠난 것 같은데 마음이 세상에 많이 이렇게 가 있어요. 미련을 못 버립니다. 그럼 열매 맺기가 어려울 겁니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면 명심해야 할 것은 구별될 것에서 철저하게 구별돼야 한다. 물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3일차까지의 분리 사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4일차, 5일차, 6일차 이 채움의 과정 속에서도 분리의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새를 만드셨습니다. 같은 날에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같은 날에, 한 날에 하늘에서 살 것과 땅에서 살 것을 나누어서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영역, 마땅히 살아야 할 영역을 정해주신 겁니다. 넌 여기서 살아야 되고, 넌 여기서 살아야 된다. 살아야 할 영역을 확실하게 분리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은 새인데 물속에서 사실 겁니까? 혹은 여러분은 정한 물고기인데 어디 하늘에서 사실 겁니까? 못 삽니다. 물고기가 하늘에서 살 수 없고 새가 물속에 살 수 없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세상 깊숙이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교제 깊숙이에서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의 영역은 교회와 교제이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영역은 여전히 세상 그 깊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자기 영역을 벗어나는 그리스도인. 남의 영역을 기웃거리는 그리스도인. 그 영역에 오래 살 수 없는데 괜히 기웃거리는 그리스도인. 벗어난 영역인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 그리스도인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자기 영역을 벗어났는데 제때에 못 돌아오면 큰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물고기와 새가 자기 영역에서 번성하면서 사는 걸 보시고 참 기뻐하셨습니다. 야, 너 참 하늘에서 잘 산다. 너 참 물속에서 잘 산다. 너 참 교회 가운데서 잘 산다. 너 참 교회 학교 안에서 잘 산다. 너 참 교구에서 잘 산다. 너 참 교제에서 잘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기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힘있게 사는 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5일째와 6일째, 짐승과 땅에 기는 것,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죠? 짐승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5일차, 창조 5일차, 창조 6일차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똑같잖아요. 땅 위에 살아요. 사람도 땅 위에 살고 짐승도 땅 위에 살고 땅에 기는 곤충들도 있다는 겁니다. 같은 땅 위에 사는데 철저하게 분리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는 그냥 짐승이고 하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뭘 말할까? 뭘 교훈하실까? 제발 짐승처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제발. 너 원숭이냐? 너 돼지냐? 너 개냐? 너 하나님의 형상이야. 같이 땅 위에 산다고 너 똑같이 살지 마라. 넌 영혼을 가진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썩어 없어질 짐승과 같이 살면 안 된다. 땅에 머리를 박고 살아가는 짐승들처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라. 그런 철저하게 마음의 분리, 삶의 분리, 태도의 분리 이런 것을 교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리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이 허상이 아니라 실제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육, 번성, 충만, 정복 하라고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결국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도록, 많이 탄생하도록, 사단의 입지가 좁아지도록 하나님 나라를 한번 힘껏 확장해 가보라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죠. 복음과 전도. 그렇게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지만 전혀 구별된 존재입니다. 하나는 짐승이요. 하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본래 오늘의 공과 주제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는데 우리 왜 이렇게 나누죠? 첫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나누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첫째 하늘은 우리가 창세기 1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물과 물 사이의 궁창, 예, 이것이 첫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이 첫째 하늘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넷째 날에 여기다가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새들을 꽉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동시에 인생들이 이 첫째 하늘 아래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첫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딱 보니까 새가 보여요. 야, 넌 참 자유롭겠다. 너처럼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다.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동시에 야, 이 하늘 아래 완전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하늘 아래에서는 낙이 없다.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첫째 하늘 아래에서. 그리고 나서 구원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야, 이 하늘 아래에서는 새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는 온전한 것도 완전한 것도 없어. 내가 이 하늘 아래 사는 동안 난 수고와 슬픔뿐이야. 이게 달까? 이게 끝일까?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점점 구원의 길로 이 사람이 인도되어 갑니다. 구원만이 유일한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공간. 그것이 첫째 하늘 아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7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심판하실 때 첫째 하늘의 문빗장을 여셨습니다. 거기서 보관하던 물이 이렇게 쏟아진 거죠. 그 다음에 둘째 하늘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사람은 둘째 하늘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 둘째 하늘이 뭐냐? 결국 우주입니다. 우주. 이 하늘, 바깥의 하늘. 그것이 우주인데 사람은 이 둘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동경합니다. 미지의 세계를 동경합니다. 뭐 또 없을까? 참 보면 신기하잖아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러는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들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땅의 기초를 세울 때 네가 너 그거 아냐? 너 묘성과 삼성 아냐? 열두궁성 아냐? 계속 물어보실 때 부편하늘의 허공을 편 것도 아냐? 이렇게 물어보실 때 욥은 자신의 무지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 둘째 하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 저거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우주 되게 넓은데 하나님 손바닥 아니네. 이야, 참 우주가 광대한데 그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놀랍고 광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우주의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구절은 찾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예,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모든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으신 모든 각각의 별들이 어떤 목적 하에서 특별한 관심과 애착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돌덩이들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사람에게는 어떠하시겠냐.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이름만 부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만 세시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은 구원으로 연결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조정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돌덩이 하나라도 끌어내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지으시고 다시 부르실 만큼 섬세하신 하나님이었다면 개개인의 인생들에게는 아주 섬세하실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아주 귀하다. 그만큼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을 가게 되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오늘날이 아니면 잘 이해되기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늘과 첫째 하늘, 하늘들 둘째 하늘, 그 하늘들의 하늘 역시 둘째 하늘 이런 거죠. 태양계의 하늘은 은하계입니다. 은하계의 하늘은 은하군입니다. 은하군의 하늘은 은하단입니다. 은하단의 하늘은 초은하단, 점점점점 소우주, 점점점점 대우주. 하늘들의 하늘들. 이것이 미지의 세계의 이 둘째 하늘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알게 되는, 야, 하늘에 또 하늘이 있네? 태양계도 하늘이 있네? 은하계도 하늘 아래에 있네? 야, 은하군도 은하단이라고 하는 하늘 안에 있구나. 이 은하단도 초은하단이라고 하는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신기한 표현이잖아요. 이 둘째 하늘,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 열왕기상 8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입니다. 8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네, 하나님이 계신 하늘, 천국입니다. 천국,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셋째 하늘에 잠깐 다녀온 사람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는데, 야, 그 사람 14년 전에 셋째 하늘 갔다 왔다. 하나님이 그 사람 셋째 하늘에 잠깐 데리고 가셨었다. 누굴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4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자랑을 하지 않으려고. 이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 사도 바울, 하나님 계신 그곳, 셋째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래서 첫째 하늘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에 셋째 하늘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첫째 하늘 아래에서 수고하며 고생하면서 살고 있지만은 마음은 셋째 하늘입니다. 마음은 이 안에 있어요. 지금 이 안에 있으면서 이 둘째 하늘 아래에서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지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가지 못한 이 셋째 하늘이 마음에는 있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하늘 소망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늘 소망. 예, 제 안에 소망이 있는데 하늘이 있습니다. 제 안에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제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뭐가 바라봅니까? 이 두 눈이 바라봅니까? 마음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셋째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셋째 하늘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바라보거든요. 야, 저기구나. 지금은 비록 못 가지만 내 곧 간다. 기다려라 셋째 하늘아. 내 곧 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4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렇습니다. 새 하늘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새 하늘에는 애통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 차겠네. 이 찬양 신나지 않나요? 저는 뭐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하여튼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아싸. 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마음속에 셋째 하늘을 바라보는 이유는 거기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곳이더라. 곧 뭘 말하냐.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이더라. 왜 그 기쁨과 행복의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냐.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너무 지겹고 너무 힘들고 너무 속상하고 되는 거 없고 꼬이고 봉사는 힘들고 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갈등도 생기고 야 잘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구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셋째 하늘에 가면 보상받게 될 겁니다. 주를 위해 살려고 했을 때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셋째 하늘에 가시면 다 보상받으실 겁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1차적인 보상입니다. 눈물 쏙 빼놓는 거예요. 잘했어. 수고했어. 잘 견뎠어. 왜 우리가 견뎌야만 하는가? 그 이유가 셋째 하늘입니다. 견디면서 흘렸던 많은 눈물들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닦았을 때 이렇게 씻겨주겠죠. 그거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닦았는데 주님께서 손을 딱 해주려고 했는데 야 너는 눈물이 없냐? 예, 여러분 지금은 사실 울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울고 주님 일을 하면서 울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이렇게 씻김을 받아야죠. 그때 그 주님이 씻겨주시는 그 대열에 이렇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과 하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셋째 하늘을 잠시 뒤로 하고 낮고 낮은 첫째 하늘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여기 계시던 분이 이 아래로 오셨습니다. 이 아래가 뭡니까? 수고와 슬픔과 고통과 애통함의 세계잖아요. 왜 여기 오셨냐? 여기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여기 사는 사람들 데려오려면 내려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뒤로 하고 낮고 낮은 땅으로 첫째 하늘 아래로 예수님이 직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함이며 우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찬양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사실은 쉽게 오신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없었더라면 여러 번 주저하고 여러 번 망설였을 거다. 그러나 단숨에 달려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셨을까? 그것은 하늘 소망을 위해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결국 셋째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만들었다라고 교훈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야, 여긴 낙이 없다. 여긴 낙이 없다. 내가 비록 지금은 첫째 하늘 아래 삽니다. 춥고 덥고 무섭고 두렵고 힘들고 괴롭고 버겁고 슬프고 그래서 내 영혼이 이 셋째 하늘을 소망하면서 이 셋째 하늘을 디디면서 살아갑니다.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그 하늘 아래는 눈물이 없다고 하니까 더더욱 셋째 하늘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가 밖을 나가서 하늘을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먼저 날까? 뭐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날 거예요. 그리운 사람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날 수도 있고 멀리 떨어진 동역자가 생각날 수도 있고 잠시 잊었던 사람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은 우리가 잠시 잊었던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냐? 우리가 문득문득 잠시 잊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주 하늘을 바라볼수록 주님에 대한 은혜, 주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 하늘은 나를 견디게 만들죠. 신앙 중에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게 만듭니다. 이렇게 저 하늘에 대한 소망밖에 없네. 저 하늘은 우리를 바라보게 만들면서 우리를 견디게 만듭니다. 또 저 하늘은 내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내 발걸음을 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가 더 해야 되겠다. 내가 계속해야 되겠다. 왜냐? 하늘 보면 주님 곧 오실 것 같아요. 주님 곧 오실 텐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좀 더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내가 열심히 전도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눈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지 영혼의 눈은 저 셋째 하늘을 바라볼 겁니다. 깨사모에서 우연히 이런 간증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 컷이 딱 나왔는데 하늘은 파랗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눈이 이렇게 하얗게 덮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길이 나져 있는데 예, 길에는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어떤 한 몽골 형제님이 바닥에 앉고 그 옆에 어떤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을 그 옆에다 두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사진. 딱 보니까 파란 하늘 아래 매서운 추위 속에서 그 자갈밭길 아래에서 맨손으로 성경을 펼쳐서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형제님의 그 사진을 딱 보면서 야, 이 하늘 아래에서 이거 전하고 있구나. 참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것만 소망하지 말고 여기서 이걸 전하자라는 겁니다. 산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매님의 간증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하늘 그런 사진을 탁 올려놓으면서 이런 짤막한 글을 남겼습니다. 몇 달 전 친정 엄마께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참 보고 싶고 그날이 소망이 됩니다. 하늘 소망이죠. 야, 근데 저 하늘에 가면 우리 엄마 보겠지? 하늘을 보니까 먼저 가신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올려놓은 그 짤막한 간증 아래에 이 찬양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잠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네, 하늘 소망입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 숨겨둔 내 소망인데 오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로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것내 아버지 어른 품날 맞으신 쌓아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로마서 8장 25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 8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하늘 소망이었습니다. 소망.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늘 소망을 확실히 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온전히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한 손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